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고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드러나 있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건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니까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신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기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사무엘기하 22장 1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사방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자신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었습니다. 롯의 경우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2013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전혀 기억은 안 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세상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하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전 말씀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드린 말씀과는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가지가 됩니다. 크게 나눌 때두 가지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그두 개의 포인트 중에서 뒤에 나오는 포인트가 사실은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구출자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신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구출자 되시는 분이신 것을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출자이십니다. 그런데 또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관한 다양한 그 이제 타이틀들, 묘사들을 볼 때, 아, 이분이 또한 구출자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리니. 여기 지금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구약에서 어딘가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0절의 인용일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가운데서 범죄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이 메시아는 이제 구출자, 시온에서 나오는 구출자이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조금 이제 이따가 단어 조금 이따 단어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은 한 곳에서는 구출자가 나온다 그러고 한 곳에서는 구속자가 임한다 그러고 그렇게 좀 단어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 우리가 사사라고 부르는 그 재판관들, 저지 재판관들은 모두가 다 구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이제 범죄하고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또 찾고 이런 패턴들을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그 사사들을 성경은 구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예를 들어서 3장 8절 9절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온니엘서부터 해서 이 삼손 이렇게 하는 그 이제 사사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구출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출자, 즉 인간을 구해내는,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이 구출자, 이 구출자의 궁극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구출자이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출자로 그렇게 묘사되신다.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에 계시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다 구출자가 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출해 주시는, 건전해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묘사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시편 34편 같은 것도 이렇게 전체를 읽어보시면 큰 힘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낮에 한번 시편 34편을 한번 시간을 내서 각자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구출자라고 저희가 이제 묘사하고 있는 이 딜리버러라는 이 단어는 딜리버라는 단어에 이제 ER을 붙여서 사람의 표현을 한 것이죠. 딜리버 한다는 게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배달하는 거, 딜리버리, 배달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아기를 분만할 때 이제 딜리버 한다는 그 표현을 주로 쓰는데, 그런데 이게 원래의 의미는 이 현대에서는 이런 의미로 잘 쓰지 않지만 원래의 영어가 가지고 있던 이 의미는 save, 구원하다, 또는 rescue, 구출하다, 또는 set free, 자유롭게 하다, liberate, 해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아까 딜리버러라고 돼 있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에서는 그 리디머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 계속해서 이 아랫부분에서 이 구출이라는 말의 의미와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물론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구출받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출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까?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닥치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의 고난, 곤경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구출하십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영역은 영적인 영역에서 사람을 죄에서 구출하십니다. 죄에서 구출하신다. 특별히 죄의 지배에서 구출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범죄로 말미암아 그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은 삶이 정말 고달프고 또 이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그 영 안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부터 이제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위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방이 적들로 가득합니다. 약육강식의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온통 사방의 적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이렇게 생존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경쟁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나를 밟고 심지어 나를 죽이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참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인간관계만큼 또 어려운 것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곤경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음과 같은 그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공감이 되고 또 그들의 기도가 또 이제 나의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사악한 자의 손과 불의하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사악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불의하고 잔인한 자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도록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게 됩니다. 또 시편 59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또 요청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피를 흘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순간 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까? 시편 140편 4절에 보니까 오 주여 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지키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나의 가는 것을 뒤엎으려 하였나이다. 사악한 자들 난폭한 자들 현대인의 특징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마도 난폭함일 것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간청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도 절박한 그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4절에는 보니까 사람의 학대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사람의 학대로부터 우리가 곤경을 당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어느 집단에서는 조금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고용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굉장히 학대받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어하고 참 울고 참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자신의 그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어떤 곤경, 그것의 또 다른 영역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건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참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 부분,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참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시라는 의미에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중에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이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것이 쉽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신뢰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또 우리 자신을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잡아야 할 것들은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참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고 담대하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의 날짐승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짐승들보다도, 어떤 훌륭하게 생긴 짐승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중에 때로는 또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철 형제님께서도 낭송하신 그 이제 말씀 중에 시편 91편 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둠 속을 휘젓고 다니는 그러한 역병들이 있습니다. 이 한낮에도 피폐하게 하는 어떤 멸망의 역병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 세계적인 역병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생전에 그런 것까지도 경험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역병, 질병에서도 사람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심지어 감기도 안 걸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공통적인 어떠한 어려움들, 그거 다 그리스도인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질병들을 거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되었건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를 이러한 질병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참 너무 많이 고생하고 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과 관련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 구출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측면에서, 또한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구출자가 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 영원한 사망, 이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분,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이 부분이 생활의 어려움에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영원한 사망,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죄의 형벌로 말미암는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매 순간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참 남아있는 문제는 바로 죄의 지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참 우리의 삶의 어떤 곤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기도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절박하게 매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그러한 분야인 것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간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훨씬 절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잘 말씀했습니다. 여기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새 사람이 창조됩니다. 속사람이 창조가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여전히 겉사람이 있습니다. 사망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본성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순간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매순간 자칫 방심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죄의 법에게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지배를 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생활과 관련된 것보다 이러한 그 매순간에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참 탄원하는 이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절박한 그러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의 지배력에 굴복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으려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출발은 하나님보다 인간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한 데 있었습니다. 나, 아담 자신, 나에게 집중한 데 있었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데 만족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을 때 선악과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간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신들의 자리를 넘보게 될 때 그때 선악과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담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고 그 법의 테두리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귀가 가졌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마귀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는 마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질,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도 이 나의 문제, 자기중심성의 문제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문제가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 이것을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에 중요한 척도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어떤 일에 열심을 많이 내고 뭐 교회에서 뭔가 일이 있으면은 첫 번째로 달려와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사실 중요한 척도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척도는 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척도, 보다 중요한 척도는 무엇입니까?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 이것과 싸우는, 이게 죄의 본질인데 이것과 내가 매순간 끊임없이 싸우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얼마나 참 피 흘리는 처절한 싸움인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얼마나 그 인식이 강하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실제적인 영적 성숙계의 척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척 하지만 실상은 그 생명이 너무나 어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포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의 분량과 영적 성숙도는 그 사람의 번드르르한 말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마실까? 내가 뭘 입을까? 내가 뭘 마실까? 이러한 문제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할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관점에서 옳은 것을 다른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 방식대로 고쳐주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불화하게 되는 가장 큰 참 요소가 뭡니까? 내 방식대로 상대를 교정하려고 할 때가 아닙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내 방식이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 방식이 편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맞춰줬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들,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 옳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성경적으로 옳은 실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교회 전체가 실행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내가 옳고 다른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옳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옳은 것을 옳은 대로 실행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할지니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종종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마음 안에서 갈등도 있고 또 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진노하는 것도 더디할지니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분노들, 이런 것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병 사태가 이제 좀 오래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 안에 불안함도 있고 또 그 안에 조급함, 초조함, 어떤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잘 넘어갈 일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굉장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쉽게 폭발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경고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오름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오름, 그것이 설사 정말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과 또 겸손과 온유함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오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유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기중심성, 이 죄의 본질, 나 중심, 나를 온 우주의 중심에 놓으려는 이 마음,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본질을 가진 그 인간, 그 인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나 중심성,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히 고쳐주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이렇게 표현한 이 말씀은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 곧 구출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건지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건지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못 건지시고 또는 이전에 건지시고 지금도 건지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는 못 건지실 것이라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이전에 건지셨으면 지금도 건지실 수 있고 앞으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구출자,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닥치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질병이나 재난의 문제,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동시에 더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에서의 구출자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건져달라고 부르짖지만 죄로부터, 이 죄성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이 육적 본성으로부터, 나를 지배하는 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달라고, 나를 구출해달라고 절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둘 다가 다 필요한 것이고 후자가, 즉 죄의 어떤 지배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하고 매순간 부르짖는 이 문제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대한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다리오 왕과 같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고 또 여전히 건지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또 우리의 죄의 지배의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그러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